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한동안 큰 이야기거리였습니다. 4.15 때 할아버지 묘소에 참배하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었는데요. 5월 1일 노동절 때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상이 없다는 걸 과시했습니다. 나라 최고 지도자의 건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건강 문제를 감추는 경우도 있지만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것이 비밀이죠.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자기 지도자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지도자의 재산, 가족, 휴가 장소, 관저의 위치는 기본이고요. 필요할 때 건강 정보도 공개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감추려고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일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별과 나윤건의 안부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한국 정부 산하 기관에서 매년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서 백서를 발간을 하거든요.
네.
올해도 그러니까 지난해 조사죠. 조사를 해서 지난 11일에 북한 인권 백서를 2020년 판을 공개를 했는데 이 조사의 경우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중에 최근까지 북한에 있었던 118명을 심층 면접을 해서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국제 인권 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백서 총 내용을 보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요.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인권 침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보고서에서는 어떤 부분이 눈에 띄나요?
일단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요. 최근 몇 년간 마약 거래 행위 그리고 한국 녹화물 시청과 유포 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백서에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에 뭐 원래 마약 문제도 있었고 한국 녹화물 시청에 대한 처벌이 있었는데 이게 처벌이 좀 강화됐나 봐요. 이런 현상도 좀 확대가 된 것 같고요. 실제 사례도 있는데요. 2014년에 함경북도 청진시 광장에서 어떤 광장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국 드라마 유포 그리고 마약 밀매 제목으로 한 명이 공개 총살됐는데 이 장면을 학교에서 동영상으로 돌려봤다는 탈북민 증언이 실렸습니다. 아마 누가 찍어서 이거를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이런 증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양강도 해산시 연봉동에서 남성 두 명이 한국 영화 유포 제로 총살됐다는 증언이 있었고 백서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북한에서 살다 오긴 했지만
네.
사실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는 야 이게 정말 총살 당할 일인가
네.
너무 기가 막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다른 사형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사형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북한은 영상물 하나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거는 이 주민들의 생명을 너무 함부로 빼앗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물뿐만 아니라요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죄. 그런 선전물 유통, 그러니까 아마 당국에서 허가하지 않은 뭐 선전물이겠죠. 그리고 이제 미신 행위, 전보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처형된 사례도 수집이 됐고 실제로 그런 증언이 있었는데 2018년에 그 평안남도 평성에서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두 명이 공개 처형된 걸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담겼고요. 방금 그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북한 형법에서 사형 대상 범죄를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좀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꽤 빈번하게 사형을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국제인권 규약을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문제는 예를 들면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까지는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재판도 여러 차례 진행을
맞아요.
하고. 근데 법적인 뭔가 보호와 어떤 지원을 받은 다음에 엄격하게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나를 변호할 그런 권리도 없이 그냥
그렇죠.
무작정 그냥 사용하면 사용되는 게 돼버리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아주 그 극악한 형벌을 저지른 범죄자도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뭐 국가에서 변호사를 대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증언이 좀 있었는데 이게 재판 절차 없이 그냥 공개 청사된 사례가 있거든요. 2016년 4월에 함흥교화소에서 있었던 사실인데 이게 도주 중에 검거된 수감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아.
재판 절차 없이 공개 청사를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이 백서에 수집이 됐고 정말 충격적인 건 이 교화소 측에서 이 공개 처형 장면을 보지 않으려는 수감자들에게 출소일을 늦추겠다, 더 잡아두겠다 이렇게 위협하면서
네.
그 공개 청사한 시신에다가 돌을 던질 걸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범 게임으로
네.
아마 도주를 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마칠 거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런 행위를 시킨 걸로 보입니다.
정말 듣고 있는데 어지럼증이 올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네.
네. 근데 북한에서는 뭐 네. 90년대 후반 이때는 사형이 더 빈번하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이 사형 횟수가 줄어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일단 백서에서도요. 과거에 비해서는 공개 처형 빈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빈도가 줄어들었고 예전에는 다 모아놓고 처형하는 일들이
네.
좀 빈번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또 실제로 공개 처형 현장에 주민이 동원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게 진짜 실제로 공개 처형이 줄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공개 처형 현장이 국제사회에도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권이 문제다. 굉장한 비판이 제기돼서 이걸 비공개 사형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비밀로 즉결 처형을 한 게 늘어났기 때문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고 있다고 백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네.
체감적으로는 아 이제 공개 처형이 좀 없어졌나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네.
뒤에서
네.
몰래 그냥 처형하는 경우가 많아졌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 보면
네.
특히 이 반체제 사범의 경우는 공개해서 처형하면 민심이 이렇게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 처형을 했던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주목해볼 만한 건 북한
네.
주민들의 인권의식에 점점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네 그런 네. 말들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만 나온 건 아니고 2015년 이후의 조사에서도 좀 이런 증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계셨을 때 뭐 이민반장이나 뭐 보안원 보안 뭐 보안서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택수색 혹시 당해본 적이 있나요?
가택수색을 네. 당해본 적이 기억은 없는데
네.
근데 가택수색에 대한 공포는 늘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가택수색을 당할 수 있다라는
네.
그 공포를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건
있을 수도 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네. 이게 이제
네.
사생활 침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인민반 생활총화 이런 걸로 감시도 하고 또 특히 탈북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 그 가족들 감시는 북한에서 이미 하고 있고
네.
뭐 도청, 그다음에 통신 간섭 뭐 이런 사생활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 가택 집디짐을 할 경우
네.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그런데 2019년 조사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수집이 됐는데 이걸 보면 좀 제한적이긴 한데 이게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권의식, 권리의식이 좀 성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백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부 그런 정보들을 들을 거 아니에요.
네.
부당하다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좀 주목되는 게 다수의 이 탈북민 증언자들이 김정은 정권에서 이 가택 수색이 좀 증가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뇌물 갈취를 하려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아.
이것 때문에 좀 북한 당국에 대한 좀 불신,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네.
이거 너네 구분 지금 뇌물 바치라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네. 좀 의심하고
네.
네.
이게 약간 드라마도 한몫을 했을 것 같아요. 한국
그럴까요?
드라마 보게 되면 늘
네.
영장 갖고 왔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북한 주민 여러분들도 네. 혹시 가택수색 오시면 네. 동무영장 가져와시오. 이거 한번 네.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항의하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실제로.
분명 이렇게 한국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런 문화들이 또 영향을 네. 줬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 소원 중 하나가 사실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동의 네. 자유에 대해서는 이번 백서에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일단 크게 개선된 게 없습니다. 뭐 여행증, 뭐 구간 단속, 강제 추방, 그리고 이제 뭐 국경 쪽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건 여전했고, 다만 탈북민 강제 추방은 좀 줄어들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강제 추방들을 좀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근데 뭐 북한 당국에서 뭔가 인권 개선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추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북중 국경 통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 식량 문제는요.
일단 식량 문제는 이 북한 당국에서 뭐 포존 담당 책임제 같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불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용농물자, 그러니까 농산물자에 부족하고, 또 국가가 과도하게 이 계획량을 높게 잡아가지고 네. 많이 가져가 버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장원들의 어떤 식량권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또 일부 특수 집단들은 배급받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배급을 거의 못 받거나
그렇죠.
받아도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 장사하거나 농사짓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일부 이제 좀 간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뇌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식량권 위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감염증 네. 이 유행병도 아직까지 진정이 안 되고 있는데 보건 분야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일단 북한에서는 무상 치료제 하고 있지만 이건 뭐 유명무실하다는
그렇죠.
건
예,
이미
다
뭐,
알고 계시죠.
예,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백서에서도 그 부분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환자가 의료 어떤 봉사를 받을 때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이나 부대 비용 전부 환자가 지불하는 문제, 그 진료비 명목으로 뭐 의사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주는 경우
많죠.
네, 네.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좀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신분별로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 간부 또는 김정은 위원장 가족은 별도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뭐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좀 불평등한 의료 체계, 그런 실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사실 어느 것보다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한 나라예요.
그렇죠.
최근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일단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뇌물수수가 정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네. 다수의 증언들이 수집이
네.
됐어요.
탈북민이면 뭐 100이면 네. 100사람 다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더. 굉장히 어떤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을 만큼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뭐 과거에도 뭐 물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단속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뇌물을 고이거나, 뭐 입당, 대학 진학, 직장 배치, 뭐 이직, 뭐 거주지 이전, 여행증 발급, 의료 서비스, 해외 파견. 아무튼 일상적으로 이게 거의 뭐 일상화됐고, 문제는 좀 북한 주민들이 이런 뇌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네.
좀 관행이 되어 버린 것. 이게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약간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좀 있거든요. 좀 그런 게.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법과 어떤 큰 기준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뇌물을 고야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키우는데 좀 방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개선된 점이 있지만 광범위한 부분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네요. 인권 문제만큼은 좀 뭐 우리식, 주체식 네. 이런 거 적용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게 준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북한 당국에서 긴장할 만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15년 12월에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억류된 다음에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 2017년 6월에 미국으로 돌려보내져서 한 엿새 만에 사망한 그 워터 원비어라는
네.
미국 대학생 사건 기억을 하시죠?
네.
아마 북한 내에서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비어 학생의 부모가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북한 당국에 뭔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 자금줄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희생을 잊히지 않도록 하고 북한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인데 최근에 그 미국 은행 세 곳에 북한 관련 자금이 있는데 이게 한 2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계좌 정보가 오토 원비어 학생의 부모님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자금인데요?
일단 그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여기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일단 워터 원비어의 어머니가 신디 원비어 씨거든요.
네.
지난 8일에 미국 법원에 앞서 이야기했던 북한 관련 자금이 있는 걸로 파악된 미국 은행 세 곳이 있는데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서 지난 11일에 이 은행 세 곳에 정보 공개하라 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네.
어떤 은행이냐면 그 웰스파고라는 은행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뉴욕 멜론이라는 그 은행인데
네.
JP모건 체이스의 경우는 대북 제재법에 의거해서 동결된 북한 자산이 한 1,757만 달러를 갖고 있고요. 웰스파고는 동결 자금 한 294만 달러가 있고 또 북한 대량 살상 무기 위반한 자금이 한 7만 달러, 그래서 총 한 300만 달러를 갖고 있고요.
네.
그 뉴욕 멜론 은행은 한 320만 달러가 북한 자금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치면 총 한 2천만 달러인데, 그러니까 다 어떤 대북제재법이나 뭐 불법 무기 뭐 관련된 법으로 자금이 동결된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북한으로 못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일단 묶어놓은
네.
거죠.
네. 그럼 이 2천만 달러를 윈비어 부모님들이 그럼 갖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네. 근데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원비어 부모의 변호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되면 이거를 회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네. 그 원비어 부모는 이미 북한의 그 북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적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아들 원비어가 북한 고문으로 사망을 했다면서 그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 해에 5억 달러 정도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상을 하라는 거죠.
네.
근데 북한 당국이 배상을 하겠어요?
안 하죠.
네, 무시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북한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미국 법원에서 확보할 수 있으면 그걸로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해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으로 압류한 북한 무역진배 YG 어네스트 호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어요.
네.
근데 이 돈이 5억 달러에는 택도 안 됩니다.
그렇죠. 5억 달러면 사실 한국 돈으로는 6천억 원이 네. 넘는 정말 큰 돈이에요.
그렇죠.
이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럼 계속해서 지금 북한 당국의 자금을 추적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 11월에 그 프레드 원비어 씨, 그러니까 워터 원비어 학생의 아버지인데 한국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임무는 북한이 인권 침해에 책임을 지도록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재산을 찾아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은 세계 곳곳에 재산이 많다. 스위스 계좌에 수십억 달러 갖고 있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 비자금을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워터 원비어 씨가 자금을 추적을 해서 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받아낸다 하면 아마 북한 당국이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북한의 어떤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이 자금 추적을 해서 배상을 실질적으로 받아낸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도 꽤 긴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릴게요. 규현이 부릅니다. 화려하지 않은 고백.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미영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재난지원금. 한국 정부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고 있는 거다. 몇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 공장이나 기업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근로자들은 일을 못하고 아이들은 학교와 유치원을 가지 못해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됐다. 그러자 정부가 나서서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전체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거다. 구체적으로 보면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지급으로 구분해 평균 1인당 30만 원꼴로 지급하게 된다. 식구가 혼자면 $320 정도, 식구가 4명이면 $820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나라에 돈이 남아 돌아서 지급하는 건 아닐 것이다.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고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로 아예 돈을 못 벌거나 너무 적게 벌어서 생계가 어려운 가정도 있다. 당장 급한 사람들에겐 정부 지원금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귀한 생명수와도 같을 것이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주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돈인데 굳이 줄 필요가 있었나. 어떤 사람들은 준 만큼 세금으로 걷어갈 것이라며 그럴 바엔 아예 주지도 말라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한국의 상황이 심각하고 불편이 많아도 북한을 생각하면 배부른 흥정 같다는 생각이 든다. 며칠 전 고향에 계시는 이모와 통화를 했었다. 거기도 뉴스를 통해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는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염병에 대처해야 하는지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다. 이모는 나에게 이상한 외국 음식 같은 거 절대 먹지 말고 된장이나 김치를 많이 먹으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나는 순간 옛 기억이 떠올랐다. 20년 전 북한의 콜레라와 장티푸스가 유행했을 때 한간에는 된장을 먹은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북한은 의료체계나 시설, 장비 같은 것들이 부족하니 전염병에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다. 몇십 년이 흘렀어도 고향 사람들이 전염병을 대하고 대처하는 생각이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다행히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부정적인 소식은 늘 감춰왔었다. 지난해 돼지열병이 창궐했지만 투명하게 실태를 공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코로나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인 보건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국도 코로나 방역에 애를 먹고 있는데 북한에서 방역이 뚫리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된장, 김치나 잘 먹으라는 이모의 짧은 말 한마디에 고향 상황이 거울에 비춰지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쪼록 무탈하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부 지원금은 고사하고 된장, 김치나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다고.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일본에 있는 재미있는 기차역을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누게 될까요?
질문 하나 먼저 할게요.
오늘도 질문으로.
그러니까요.
네.
음악 자주 들어요, 음악?
음악 자주 듣죠.
아, 음악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음악 들을 때요?
뭐 스마트폰으로 듣나요?
아, 예, 손전화기로 듣기도 하고 아니면 네네. 요즘에 네. 블루투스랑 스피커를 연결해가지고 듣잖아요. 그렇게도 많이 들어요.
네. 북한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녹음기라 그러잖아요.
아, 녹음기.
예, 카세트 테이프 넣어가지고 듣고 아.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그 MP3이라고 해서
아, MP3.
MP3로도 듣고 그랬죠.
아, 그렇군요. 네. 이 음악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게 네. 좀 어렵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전화라든가 MP3를 이용해서 음악을 지금 듣고 있어요.
네.
그런데 보통 이걸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다 이렇게 부르는데
많이 들어봤어요. 네. 네.
음악을 용량이 큰 저장 장치에 저장해 놓은 회사가 네. 이제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전화기를 이용해서 그 회사의 컴퓨터에 접속해 저장 장치 접속해서 음악을 이제 듣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네.
최근에 레코드판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레코드판이라고
LP판이라고
하면
LP판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축 있잖아요. 전축 메모진 전축에
맞아요.
큰 동그란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음악 듣는 거 그 LP판, 우리 흔히 레코드판이라고 하는 그거 그걸로 음악 듣는 사람이 최근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레코드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들은 것 같고
네네.
전축은 진짜 저도 어렸을 때 북한에서 집에 전축이 있었거든요.
아 그럼 들었어요?
아 전축으로? 그럼요. 와. 전축으로 들었죠.
어렸을 때 북한에서 들었을 텐데
네.
최근에 아마 한 5년, 10년 사이에 젊은이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이 LP판을 이용해서 음악 듣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거죠.
오, 그렇군요.
흔히 이제 네. LP 하면 long playing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LP판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식의 정식 명칭은 바이닐 레코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바이닐 레코드.
이게 바이닐이라는 게
네.
말이 이렇게 멋있게 발음하니까 바이닐이지 우리가 흔히 아는 비닐입니다. 비닐.
아.
비닐 또는 플라스틱 음반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요건데 이게 1980년대에 CD가 등장하면서 이 전축에 레코드판을 올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던 거거든요. CD는 북한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판. 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서 스트리밍 음원 시장이 형성되면서 또 CD도 줄고 레코드판은 더더군다나 많이 줄고.
네.
그래서 미국 최대 음반 가게였던 타워 레코드 같은 경우가 2006년에 파산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음반을 특히 LP판, 레코드판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확산이 됐는데 그로부터 한 15년이 흐른 그때부터 서서히 네. LP판을 사는 사람이 갑자기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 여기가 LP 레코드 제작하는 데로 유명한데 결국 29년 거의 30년 만에 이 LP 레코드 자체 생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생산을 중단했던 이 LP판이 다시
생산을 시작했으니까 그만큼 거죠? 그 레코드판을 사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 실제로 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음반 판매량을 집계하는 미국의 회사 같은 경우가 2019년 작년 통계를 한번 냈는데 미국 내에서 팔린 이 LP 레코드 1,884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계를 시작한 1991년 이후에 가장 많이 팔렸다는 것이죠.
오, 오히려 90년대보다 지금이 더 많이 팔린 거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네.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이 한 14% 늘어난 수치.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미국의 이제 가게 하나,
네.
아메바 뮤직이라고 하는 그런 가게 하나에서 한 12월 달 마지막 주 한 주 동안에 120만 장 레코드가 팔리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팔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LP판의 생산량이 2009년에 한 10만 장 정도였는데요. 2017년 이보다 10배 이상 많은 106만 장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런던도 한 2017년 정도 기존에 한 3, 4년 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늘어났고요.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많이 늘었는데
네.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레코드판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2.5%? 그리고 이제 음반 판매, 컴팩트 디스크냐 아니면 뭐냐 이런 걸로 볼 때에도 8% 정도의 불과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LP가 스트리밍 시장을 대신하거나 또는 CD, 알판 판매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거의 안 팔렸던 LP가 다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레코드판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사람이 LP판을 사서 볼까요?
일단 LP판을 들어봤던 사람이 그럴 것 같은.
그죠. 우선 네. 상식적으로. 네. 미영 씨처럼 북한에서 전축 틀어봤던 사람들이 이제 살 것 같은데 재미있는 건 음반 구매자의 거의 대부분은 20, 30대입니다. 20, 30대.
아, 그래? 그러면 LP판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겠네요.
그렇죠. 어렸을 때 LP판을 잘 모르는 사람들.
네.
미국 같은 경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8살에서 24살 사이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4명 중 1명 정도가 과거 한 달 안에 LP판을 산 적이 있다. 이렇게 답할 정도로 사실 LP판은 젊은 세대에게 인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젊은이들은 이 관리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동하면서 들을 수 없어요. LP판 네. 들고 다니면서 전축 들고 다니면서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LP판이 네. 음질이 좀 더 안 좋지 않나요?
그렇죠. CD에 네.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오래 들으면 또 달아요.
지직지직 소리도 그렇죠. 잡음도 들어가고.
잡음도 생기고. 네. 그런데 왜 이것을 듣는 걸까 했더니 답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 LP를 들을 때는 음악을 네. 만진다는 기분이 들어서 좋다.
오,
LP판이 음악을 듣는 판이잖아요. 네. 그 LP판을 이렇게 만지고 자켓에서 꺼내고 전축에 올려놓는다는 그 느낌. 그 LP판 자체가 왠지 음악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 약간 그런 네. 느낌이네요. 네. 우리가 핸드드립 커피. 내가 직접 있어요. 커피를 가로내서 이렇게 물 부어서 이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 건가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동그란 LP판, 추억의 물건이긴 네. 하지만 그 LP판 자체가 음악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음악을 만지는 듯한 느낌을 느낀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나는 집에 사실은 턴테이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축도 없다. 이런 네. 거예요. 그래도 좋아하는 가수의 LP판이 나오면 사서 모은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가의 음악이라면 네. 그냥 한번 듣고 그렇게 흘리는 것보다는 그의 음악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아, 소장하고 싶은.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음반을 내면 그걸 그냥 산다는 거예요. 듣진 않지만.
그렇죠. 음원은 어떻게 내가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형체가 없는
보이지
거잖아요.
않잖아요. 네. 네. 보이지 않잖아요. 듣고 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자기는 간직하고 싶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즘의 일회성 소비 문화. 이제 음악도 그렇잖아요. 한번 듣고 사라져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 나는 좀 거부감이 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세상이 돌아간다. 그래서 때로는 이 레코드판을 잘 닦고 그다음에 그것을 판에 올려놓고 네. 그걸 통해 여유를 느끼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음악이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여유, 특히 LP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싶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아니 뭐 딱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한번 듣고 사라져버리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어떤 특징 이것에 이제 어떤 사람은 약간 아쉬움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만지고 네. 또 느끼고 네. 또 가질 수 있는 음악 이런 것에 목마른 사람들이 LP판을 찾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LP판이 그 스트리밍 서비스로 그냥 음원만 나오는 것보다는 어쨌든 네네. 돈이 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면 이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나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음악이 가장 대표적인 예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음악을 만드는 예술가들,
네.
그걸 통해서 삶을 유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보통 음악가들에게 이제 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한번 이렇게 할 경우에
네.
매출액의 한 6% 정도가 음악가에게 간다고 합니다. 그걸 제작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만 원짜리를 샀다라고 네. 하게 되면 6%면 한 600원? 네.
그것도 사실은 제작자를 다 나누고 나면 거의 있으나마나 한 돈 정도.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를 아무리 많이 해도
네.
사실 큰 돈을 벌기는 없다는 게 요즘 제작자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LP를 제작해서 판매할 경우에 어떤 네. 회사들은 그 매출액의 한 80에서 90% 정도를 아티스트에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 물론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도 막 수천만 명이 들어주면 좋긴
네,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뭔가 돈을 벌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네.
LP를 제작할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음악가들에게는
네.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약간 이것도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막 그 돈을 줘가지고 구매할 네. 정도면 진짜 좋아하는 가수의
그렇죠.
아니면 정말 그렇죠. 좋은 노래일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진짜 좋아하는 가수와 좋은 노래는 대부분 이렇게 대형 가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네.
그 틈새 시장 비슷한 게 단순히 요즘 팬들은 노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영어로 굿즈라고 하는데
네, 굿즈.
이제 그런 LP판을 포함해서 그 가수의 사진,
네.
뭐 그 가수의 얼굴이 담긴 무슨 컵,
네.
뭐 베개 이런 것까지 해서 다 사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가수가 단순히 음원 스트리밍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 경우에 그런 걸 통해서 지원하는 이런 새로운 팬 문화도 생겼다고는 합니다.
근데 네. 이거 되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음악을 이렇게 정말 갖고 싶어하고
네.
또 음악가들은 이렇게 번 수익으로 정말 양질의 좋은 음악을 갖고 싶을 만큼의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또 그게 또 팔리고
맞아요.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 뭐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청진에 있었을 때는 전축이 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걸 간혹 들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네. 전축이 있나요?
없죠.
집에 혹시?
아니 없는데 네. 사실 저도 그 요즘 가보게 되면 그런 뭐 스피커 파는 이런 데 가면 전축을 팔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저 진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래서 제가 사진 네. 준비했어요. 사진 두 장 위에 두 장 있잖아요.
아, 네.
왼쪽은 가장 싼 전축입니다. 60달러 정도 하는.
60달러 하면 한 7만 원 정도.
그렇죠. 우리 돈으로 한국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 하는
네.
거고요. 오른쪽은 800달러짜리 고급 전축이에요. 옛날 축음기 모양을 본다는
전축이에요. 800달러면 한 100만 원 정도인가요?
가까이 그렇게 되죠.
네.
한 80만 원, 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전축을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사는 거예요.
이 정도의 지금 스피커가 음악이 나오는 쪽은
그렇죠.
나팔 모양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옛날 축음기죠.
네, 그렇죠.
옛날
그리고
전축.
밑에 판을 놓는 데는 또 나무로 되게 고급스럽게
되게
짜여져 있어요.
네.
이 정도를 이 가격이면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괜찮죠. 이걸 이제 젊은이들이 사서 집에 놓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LP판, 동그란 LP판을 듣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게
네.
레코드판, LP판도 옛날은 다 검은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색깔 너무 보이죠? 예쁘네요.
여기 보면
네.
파란색, 블루, 뭐 크롬 색깔 같은 그런 LP판도 있고요.
그러네.
가운데는 이게 무슨 옥빛이 나는 하얀 돌 대리석
자개 같은 느낌.
자개 같은 느낌의 그런 LP판. 그리고 오른쪽은 빨간색.
입술이네요.
입술이 있는.
에이.
그 자체로 너무 예쁘잖아요.
와, 근데 이거 굉장히 섹시한 노래가 담겼을 것 같은 느낌이 막.
그러니까 요즘 LP판은
네.
과거처럼 그냥 단순히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집에 그걸 놔두면 너무
네.
예쁜 장식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네.
이것 때문에 LP판이 예뻐서 사는 경우도 있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아, 요런 거는 진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사실 SNS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SNS를 통해서 자기 PR이라든지 뭔가 이게 자랑질 일명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네.
사진 찍어 올리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요런 거 찍어서 올리면 굉장히 그 사람의 취향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주말 아침
네.
우리 되게 일상에 지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늦잠을 한번 푹 자고요. 한 10시, 11시쯤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네.
전축, 아까 말한 그런 전축, 나팔처럼 생긴 전축에 되게 예쁜 파란색이나 빨간색 레코드판을 올려놓고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커피 한 잔.
와, 이거 뭐
네네.
아, 영화가 따로 없겠네요.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거네요, 그냥.
위로받을 것 같잖아요,
네.
음악으로. 네, 그래서 장식용으로도 좋고요. 일상의 작은 휴식처가 될 수도 있고요.
아,
네.
굳이 이 레코드판을 사가지고 음악을
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네.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렇죠.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누가 네. 듣나 그랬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다 들을 수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문화인
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대표님 얘기가 네. 나와서 말인데
네.
저 생일에 혹시 생일 선물 뭘 줄까 고민이 되신다면
레코드판 아니면 네, 전축?
네, 미리 예약할게요. 전축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레코드판으로
아하.
제가 그러면 예약하겠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를 안 쳐다보시고 딴 거 딴 데 보고 계시네요.
노래 제목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취미네요.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 오늘은 한때 사라질 위기를 맞이했다가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다시 사랑받기 시작한 레코드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80대 노모의 자식 사랑 한국의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매년 5월 8일 어버이의 날이 되면 부르곤 하는 노래인데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실째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여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어머니, 부르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죠. 최근에 경상남도 통영경찰서 광도파출소에 신고가 하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승용차 손잡이에 5만 원권 지폐와 군것질거리를 끼워두고 간다는 신고였어요. 5만 원이면 약 40달러 정도 되는 돈인데요. 신고자는 지난 2월부터 경남 통영시 서피랑 마을 인근에 주차할 때마다 5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주차했다가 돌아오면 꼬깃꼬깃 접은 지폐와 함께 비닐봉지로 겹겹이 싼 과자와 떡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서피랑 마을 인근에 있는 범죄 예방용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마을에 혼자 사는 김씨 할머니가 한 일이었어요. 김 할머니는 올해 86살로 거동도 불편했고 치매 증상이 있어 기억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김 할머니가 힘겨운 걸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와 차량 문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자신의 집 앞에 아들의 승용차와 색깔이 같은 빨간색 승용차가 주차될 때마다 그 차를 자신의 아들의 차로 알고 용돈과 군것질거리를 걸어뒀던 겁니다. 김할머니의 행동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려운 형편에 아들에게 제대로 공부를 시키지 못한 게 미한에 평생의 한으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정 때문에 아들이 타지에 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이 근처에 살았었다고 합니다. 김할머니는 치매에 걸렸어도 아들의 승용차 색깔만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요. 빨간색 승용차가 보일 때마다 쌈짓돈을 꺼내서 걸어뒀던 겁니다. 경찰은 김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다른 사람의 차에 놓고 간 돈을 모두 돌려드렸습니다. 치매에 걸렸어도 자식을 향한 사랑을 놓지 못한 80대 노모의 사연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GOD의 어머니께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